안녕하세요, 복음의 향기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뵈었는데 오늘 뵈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 얼굴이 봄이라서 그런지 더 화사해지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살펴본 것처럼 이 책의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옛 언약과 관련된 모든 특징과 인물들보다 절대적으로 충분하시고 우월하시다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죠. 구원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성전 예배나 제사장 제도, 의식, 그리고 유대교의 모든 관습에 더 이상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지적으로는 확신하지만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유대인들에게도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나 제사장, 희생제물, 예식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함과 성숙함을 가져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9장에서 언약은 죽음을 요구하고 용서는 피 흘림을 요구하며 구원은 대속을 요구한다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9장에서 구약의 모든 제사보다 더 뛰어난 죽음에 대한 요구가 제시되었습니다. 10장에 이르러 우리는 옛 제사에서 부족했던 모든 것을 채워주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특징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10장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는 9장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을 반복하고 확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1장부터 오늘 이제 10장 18절까지 공부할 건데요. 히브리서가 13장까지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공부하는 게 예수님께서 더 월등하고 더 탁월하고 더 나은 희생물이시고 더 나은 제사장이시고 더 나은 중재자라는 것을 오늘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하실 때 이거 우리가 이거 8장에서 공부했는데 이거 9장에서도 공부했는데 이거 공부했는데 자꾸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자가 이 모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클라이맥스로 하면서 이제 변론이 끝나게 됩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들은 약속만 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다 알잖아요. 위트니스 한 사람들이 쓴 것이 있고. 하지만은 그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아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을 오실 예수님에게 두셨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가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 이제 종말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주의 깊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가 이 말씀 알고 있는데 이거 우리 배웠잖아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리필하면서 이 저자가 오늘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저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나은 중재자라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중재자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중재자는 두 파리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동물들의 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을 할 수 없었어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그 일을 단 한 번에 성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제 데리고 나가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상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공부할 개요는 첫 번째, 더 나은, 더 뛰어난 희생. 9장 23절부터 28절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완전하고 완벽한 희생.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1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첫 문단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더 나은 희생이셨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다. 그래서 구약에서 동물들의 피를 요구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값은 사망이고 사망은 누군가가 죽어야지 피를 흘리는 거겠죠. 그 피의 상징은 바로 죽음의 상징은 피입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일 수는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많은 릴리전이 여러분들 아시죠? 어린아이를 죽이고 사람을 죽여서 희생제물로 받드는 그런 릴리전이 있습니다. 그런 종교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피 흘림은 죄가 얼마나 큰 희생을 요구하고 추악한 것인가를 상기시켜주고 있죠. 죄 때문에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가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양, 염소, 뭐 동물, 뭐 동물 죽이는 게 뭐 여러분들 every year, every day에 여러분들이 나의 죄 때문에 어떤 동물이 죽어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큼 죄는 끔찍합니다. 그만큼 죄가 끔찍해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너의 죄의 대가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알아라. 23절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인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림으로 다 봤죠. 성막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다 배웠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있는 참된 것들은 짐승의 피보다 더 나은, 여기 키워드가 더 나은입니다. better, 제물로 정화해야 했습니다. 동물의 피가 아닙니다. 그러면 더 나은 제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3절과 24절에 지상의 장막과 하늘의 장막의 다른 점은 구약의 성막은 동물 희생 제사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 있는 진정한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었지만 이 땅에 있는 지성소는, 이 땅에 있는 성막은 무엇을 예표한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을 예표하고 모형,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우표, 임재 안에, 임재 앞에 들어가셨고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임재 안으로, 임재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어느 제사장도 인간을 하나님 임재 앞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했죠. 예수님의 희생은 그러므로 더 나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백성을 하늘의 지성소로 데리고 가셨고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25절과 26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희생은 대제사장들의 희생보다 더 뛰어나죠. 이 구절들은 예수님의 희생이 단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해마다 희생을 반복하실 필요가 없으셨죠. 그 희생은 다시 되풀이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역사의 절정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희생이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것이 아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분은 세상 창조 때부터, 즉 인류의 시작부터 고난을 받으셔야 했겠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희생이 인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세레스파이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도 그 구약에서 그 드렸던 제사와 똑같이 죽으시고 죽으시고 또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속죄 사역은 결코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희생은 단 한 번도 반복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완성되었고 완전히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아무도 동물을 잡아서 대신해서 죄사함을 얻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7절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죠. 우리는 한 번 죽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한 번 죽으면 끝. 끝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재림 외에는 우리가 랩처리 돼서 하늘에 올라가지, 그냥 살아있는 그 자체로 올라가지 않는 한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정해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듯이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들에게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동시에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역설적으로 축복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은 잔다고 말하죠.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죽으면 바로 하나님 임재 앞에 갑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죽음은 우리가 죄의 저주 아래 영원히 살지 않도록 안아도 된다는 것을 보장해 주죠. 이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이 죄를 지니고 있는 이 육체 안에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 안에 살고 있는 동안 항상 저희가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이제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육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육체에서 이제 free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죽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영원히 죄를 짓고 살지 않아도 돼요. 영원히. 믿는 자들은 죽으면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죄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저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죄의 결과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단 한 번의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과는 달리 그분은 결코 심판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에 우리의 심판 또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죄이지 않았습니까? 그분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삼으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이 요구하는 단 한 번의 죽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기를 늘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Day of Atonement에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 Holy of Holy에 혼자 들어가잖아요. 혼자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즉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이 이 지금 성막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나오면 안도의 숨을 쉬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죄물을 받으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대제사장이 밖으로 나온다는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속죄물을 받으시고 진노를 이제 가라앉히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커버하여 주셨다. 덮어주셨다. 바로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무사히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재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면 가장 신나고 기뻐할 사람이 누굽니까? 믿는 자들이죠. 우리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워 떨며 이제 심판을 기다려야 돼요. 죄에 대한 심판을. 하지만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요. 벌써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벌써 받으셨어요. 저지먼트를.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이 옛 성소에서 나왔을 때 백성들은 그의 희생제물이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하셨고 아버지께서 그분께 만족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는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어린 양으로 오셨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요한이 말했죠. 하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무엇으로 오십니까? 라이언으로 오십니다. 라이언. 이제 통치하러 오시는 겁니다. 통치하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은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나타나실 때 그분은 죄를 다루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죠. 이미 죄는 십자가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이루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미 그의 희생제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릴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오는 것을 생각하고 또한 그를 맞을 준비를 하죠. 저도 엄마가 작년 6월 달에 시애틀에 가셨어요. 근데 처음으로 어저께 이제 벌뱅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오시기를 저도 기다리고 엄마랑 좋은 시간 보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익사일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준비하라고 이 28절에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바라는 자들에게. 근데 여기서 바라는 자들 그러면은 사실 바라는 자들은 좀 약한 표현인 것 같아요. Eagerly. 간절히라는 말이죠. 간절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처럼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을 수도 있겠죠.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제 10장에서 예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희생을 보겠습니다. 율법에 의한 제사는 기억을 되살리는 희생이었습니다. 앞장에서 저희가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죠. 그들은 끊임없이 매일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옛 언약 아래에서 드려진 제물들은 누구도 온전하게 할 수 없었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로 주어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물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림자였으며 그 죽음은 단번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할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제공한 것은 예표였고 올 좋은 것이 왔으니 예전 것은 없어집니다. 더 이상 옛것이 필요 없습니다. 3절에 보면 율법의 또 다른 목적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물은 죄의 대가와 죄에 대한 형벌의 필요성을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끔찍하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자는 율법이 그리고 그에 따른 희생제사가 불충분한 이유에 대해 새로운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희생제사가 매년 드려졌다는 점에는 이는 아마도 매년 지켜지는 속죄일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만약 속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했다면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매년 새롭게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속죄의 불충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물의 피가 죄를 없앨 수 없었습니다. 죄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했죠. 하지만 동물의 피와는 달리 예수님의 피, 즉 그의 죽음은 죄사함, 곧 구속을 성취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여러분들 혹시 2절 읽으시면서 이거 좀 말씀이 좀 이상한데 하고 생각하셨습니까? 의문을 혹시 가지셨습니까? 2절에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다고 했는데요. 한국 성경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번에 정결케 되어 죄를 용서받았다면 죄를 깨닫는 일이 없어지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어지나요? 여기 10장 2절에 깨닫는다 이 말은 양심과 같은 그리스어 단어 사니디시스를 번역한 것인데요. 히브리서에 이 말이 같은 단어가 한 네 번 나옵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삶에서 저지른 잘못을 본능적으로 인식하고 그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심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면 어때요? 죄책감이 있죠. 죄책감이 없으면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법이나 다른 법을 저희들과 어기면 양심의 죄책감을 얻는 그게 바로 양심이 하는 것입니다. 너 그거 잘못했어 하고 양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쿡쿡 찌르죠. 이 양심은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양심은 고통이 신체에 작용하는 것처럼 우리의 만약에 우리가 몸이 어떻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프잖아요. 아픈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어디에 무슨 이상이 있다는 거죠.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인이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어디가 안 좋구나. 그러면 이제 의사한테 가서 검사를 하고 이렇게 알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페인이 없다. 여기 몸에 암이 있고, 암이 자라고 있고, 뭐, 있는데 몸에 전혀 페인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병이 있는지를 알겠어요. 그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우리가 도덕적이나 사회적이나 또 하나님한테나 그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우리 마음에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하면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구약 시대 신자들은 죄책감의 존재와 인식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과 긴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왜요? 매일 피를 보잖아요.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 그래서 죄에 대한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죄책감에 대한 자유함이 없었어요.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끊임없이 용서받고 있음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는 뭡니까? 너 죄인이잖아. 그 말이에요. 너 잘못했잖아. 너 죄 지었잖아. 네, 우리 죄 지었죠.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 죄를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 언약 아래에서는 그러한 양심의 자유가 없었어요. 사실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죄악을 더 잘 인식하고 민감하게 여겼기 때문에 죄책감을 더 크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책감을 깊이 느꼈죠. 그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죄를 항상 본다는 말이죠. 이게 구약시대의 사람,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깨끗해진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자신의 삶에서 죄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죄를 사실 더 의식하죠. 그렇죠?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우리는 죄로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법을 저희 마음 안에 쓰셨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그게 무슨 죄야. 아유, 그냥, 뭐 실수지. 아유, 다 그러고 살아.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압니다. 그게 죄라는 것을 알죠. 민감해집니다. 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양심이 지나치게 무거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죄책감이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죄책감이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한다는 거 아십니까? 뼈가 사그러든다고 하죠. 시편에. 그래서 이 죄책감을 내가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고 아는 그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저희가 찬양할 때 그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셨다면 나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죄책감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죄책감에 이렇게 시달리나?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값을 치렀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나? 하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돼요. 이제 거룩하게 하는 희생을 알아보겠는데요. 5절과 6절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 이건 또 무슨 말? 아니 하나님, 하나님이 제사를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철저하게 세심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면 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제사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제사는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을 가르치고 회개하는 마음과 죄의 결과에 대한 합당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교훈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뭘 잘못해가지고 이제 구약시대에 사는데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그냥 이제 유스트 된 거예요. 아유, 그냥 제물 드리면 되지. 양 한 마리 잡으면 되지. 마음으로는 회개하는 마음이 없고 마음으로는 슬픔한 내 죄에 대한 슬픈 마음이 전혀 없고 겉으로만 양을 잡아서 그냥 제사장에 갖다 주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의 마음은 너의 회개하는 마음은 너의 마음은 어디 있냐?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가르침과 예언자들에게 반항했습니다. 그들은 온갖 죄를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 제물 바치면 다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나에게 기름을 갖고 오지 말고 내 말을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사랑하십니까? 아, 뭐 좋은 일 하면 되지. 교회 가서 좀 발런티어도 좀 하고 또 좀 헌금도 좀 많이 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좀 예쁘게 봐주시겠지.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서 헌금을 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다. 제사는 바로 형식이었습니다. 외적인 형식. 다윗도 51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죄를 나의 죄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울부짖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재물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재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원하셨어요. 순종. 어디로부터 나오는 순종?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다 아시죠? 아이들이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지 아니면 그냥 엄마가 하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하고 그냥 응? 대강 가서 이렇게 다 했어 엄마 그렇게 순종하는지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자식을 보면 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나의 푸드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근데 아버지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7절에서 나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했던 옛 언약, 즉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성취하셨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멀리 해주세요.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순종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완전한 순종. 저자는 5절부터 7절에 시편 40편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제사, 즉 옛 제사를 폐하시고 두 번째 제사, 즉 새 제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셨다고 지적합니다. 저자의 요점은 유대인 독자들에게 옛 언약이 그 당시에도,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만족스럽지 못했고 만족스러울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두 번째 언약, 더 뛰어난 언약, 완전한 언약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완전한 것이 왔으니 첫 번째 것은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올바른 이유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오늘 교회에 가지? 나는 왜 성경을 읽지? 식사 전에 기도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지? 여러분들, 교회에 가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배움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시켜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묵상 시간이나 성경 공부 참석하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40편에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죠. 여호와는 귀를 기울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그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시지 아니하신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라. 다윗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 여러분 여기서 7절에 제가 내가 아는 메시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오는 자들을 내가 내어 쫓지 않고 그들을 다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찾을 수 있지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제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희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우리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구별되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위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죠. 의신칭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완전히 거룩해질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고 우리의 구원이 성취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구원을 안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안 받았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이제 컴플릿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컴플릿. 우리의 거룩함도 컴플릿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로 대면해서 본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이제 휴거를 이제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면은 완전히 이제 거룩한 저희가 상태가 됩니다. 단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성화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효과적인 이유는 이전 언약으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죄를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은 날마다 드리는 제사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무능한 제사들에서 완벽하게 효과적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바뀌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저희가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대조를 볼 수가 있죠. 많은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분이셨습니다. 그들은 계속 서 있었죠. 매일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앉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제물을 모두를 위해서 제물을 드렸지만 제사장들은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물로 죄를 덮는데 죄를 덮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저희가 벌써 배웠죠. 왜 서 있나?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일이 다 끝나셨는데 기다리고 있는 게 있으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원수들이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지상왕국을 세우시고 모든 원수들이 무릎을 꿇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게 될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희생의 사역은 완성되었지만 그분의 사역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원수들보다 위에 서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한 말씀 중에 하나는 바로 그가 죽음과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과 앞으로 믿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용서를 가져다 주는 희생을 보겠는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여러 번 봤습니다. 새 언약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기기를 원하시죠. 이제 태블릿에다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 마음의 태블릿에 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것이 없습니다. No more sacrifice. 그분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죠.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것의 핵심적인 결과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면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뭐 감옥에 갔다 오면 뭐 그 있잖아요. 1점, 2점, 3점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레코드가 기록이 자기를 따라다닙니다. 아주 드문 경우에만 판사가 그 사람의 기록을 삭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수많은 죄가 만약에 책을 쓴다면 뭐 한 100권이 넘게 책이 있는데 거기 있는 죄를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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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guilty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아버지, 제가 이 죄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Not guilty. Not guilty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Not guilty. 그렇게 우리의 레코드를, 기록을 와이프 해주신다는 거예요. 와이프.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만큼 멀리 없애버리셨다고, 버리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제 18절에 저자는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데요. 이제 죄사함이 있는 곳에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에만 의지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에만 의지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에만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때문에 영원한 효력이 있죠. 이것은 옛 제도를 대체하고 믿는 자를 거룩하게 하며 죄를 제거하고 원수를 멸합니다. 또한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며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성취합니다. 여기에 더 이상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선한 work, 그 어느 것도 더할 게 없어요. 완전한 희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는 것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약속을 더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퍼펙트 타이밍에 하나님의 퍼펙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광스러운 계시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럽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드린 찬송의 가사를 들어보세요.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저희가 다시 듣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옛 언약이 이룰 수 없었던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완전한 순종을 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아버지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그레이스 설 자매님, 시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라이프 서포트를 뺐는데도 아직도 호흡을 하고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시어머님께서 지금도 복음을 들으시고 찬송을 들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 자매님과 또 그 가족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 어머님께서 여기 life to death가 아니고 life to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witness하며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저희가 저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심판을 받으셨음을 아버지 다시 공부하게 하오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아버지 흩어져서 디스커션 할 때 저희가 오늘 배운 것들을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